지난주에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 이 책을 좀 꼼꼼하게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말만 해놓고 제대로 뭐 후속으로 읽은 것이 없어서 오늘 수요일하고 내일 목요일에는 이 책의 우선 오늘은 서문과 들어가는 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내일은 그 윌켄의 책이 사상가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당시의 그 관행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제2장이 장례와 상조단체이고 그 다음에 3장이 경건한 박해자들입니다. 1장은 소플리니우스 통치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챕터 순서로 다루기보다는 먼저 장례 상조단체와 경건한 박해자들 이 부분을 오늘은 저기 서문과 들어가는 말을 하고요. 내일은 장례와 상조단체 요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경건한 박해자들 이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경건한 박해자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경건한데 박해를 해. 박해라고 하는 게 조금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사악하잖아요. 그런데 좀 일종의 형용 모순이 있긴 합니다. 2장은 일상적인 사회적인 관행들을 다루고 있고 3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정말 사악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소제목을 보면 우리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상적인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2장과 3장을 함께 다룰까 하다가 이건 좀 그럴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먼저 쓰여졌고 초기 그리스도교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허교론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 초교 그리스도교 사상의 정신 Early Spirit of Spirit of Early Christian Thought 이 책이 좀 나중에 쓰여진 책이죠. 이것은 복 있는 사람들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에 해당합니다.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요 북리스트에서 한 번은 다루긴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게 막 모든 책을 다 읽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튼 그건 또 차츰 고민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서문과 들어가는 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세계의 눈으로 바라본 다시 말해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은 쉽죠. 시각으로 바라본. 그러면 당연히 로마 세계의 입장에서 저 낯선 종교가 도대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교론자들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 그걸 이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린 세계의 종교적 지평을 묘사한다. 그리스도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겨난 종교니까 그 종교가 지중해 세계로 나아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해도 그 지방도 아주 오랫동안 헬레니즘 세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질적인 곳은 아니었죠. 마르틴 헹겔이 쓴 유대교와 헬레니즘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책이긴 한데 그건 역시 좋은 책이긴 한데 기독교의 성장보다는 유대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책이긴 합니다.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그 주제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책이긴 한데 그냥 그 기독교 사상사의 핵심적인 것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교가 뿌리내긴 세계가 그 헬레니즘 세계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로부터 전해진 호결론자들이 전해준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읽다 보니까 미신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사람들이 뭐 정말 아수라판이었나 애니미즘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니죠. 그들도 경건했습니다. 거기 2판 서문을 보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윌켄이 몇 년 전 어느 국제학회에서 이 책의 일본어 번역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일본에서 이 책이 꽤 인기를 끌었다고 했다. 궁금해진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를 반박할 새로운 근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책을 쓴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답변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 책, 윌켄의 책을 읽고 야, 기독교가 이게 초기 이제 기독교의 초기에 로마와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헬라스 세계와 로마 세계의 사상가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반박했구나. 그러면 요 사람들을 윌켄의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리스도교의 약점을 딱 잡아낼 수 있겠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 로마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반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겠죠. 책을 정말 대충 읽는 놈들이 가장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색을 지금 윌켄은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니죠. 윌켄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을 상세하게 서술을 함으로써 그들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또 기독교는 로마와 헬레니즘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을 다시 말해서 서로 전혀 다른 전통의 바탕을 둔 사상들이 만나서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제3의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그리하여 기독교는 어떻게 변형되었고 로마와 그리스의 종교는 또 어떤 변형을 겪었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그냥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 기독교를 때려 엎은 그런 내용만 그냥 충실히 눈을 가져다 대고 보았다 그런 얘기죠. 한심하진 않아요.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거의 따라가지 않으며 때로는 저자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읽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저도 뭐 별 대단치 않은 책들을 몇 권 썼습니다만은 항상 그 독자의 반응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반박할 새로운 근거들을 굳이 뭐 발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약간 경멸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은 일본이야말로 굉장한 애니미즘의 나라죠. 그리스 로마적인 고등 종교의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한 애니미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일본의 종교 글쎄요 일본의 종교 책 읽어봐도 아유 그냥 읽기가 힘들어요. 읽기가 힘들어. 저기 거의 뭐죠 저 세계 종교사 그런 거 읽어보면은. 챕터 앞쪽에 나오는 그 책 앞쪽에 나오는 종교들이 아직도 일본에는 그냥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확연하게 느끼니까 살아있는 원시 종교들이죠. 지금 많이 화석화된 화석으로 남아있는 원시 종교들 이렇게 또 일도양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네, 다시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세계가 기독교가 뿌리내린 세계가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과 시각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했는지 그러니까 그 세계가 기독교에게 영향을 준 아주 좋은 그 전형적인 사상사책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로마 세계의 문화적 종교적 지평을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종교적 함의와 연결시킨다. 서로 대응시켜 보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뭐 또한 문화적, 종교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다면 이것이 독자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만들어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호교론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성서의 말씀만 가지고 신학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도 더 낯선, 더 오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로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맥락에서만 뭔가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입해 들어간 세계 속에서 뭔가 자신들의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 익숙한 용어,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용어들, 어휘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전개해냈다고 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즐거워했겠지만 그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인들이 제기한 가혹한 비판을 아주 즐거워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 않았고 필사적으로 대응한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필사적으로 대응해서 상대방을 절멸시키려고 했던 것이기보다는 사상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는 그걸 좀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때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어요. 천주학이라고 할 때 한국에 서학이 들어왔던 시기에 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나름 그 세계가 그들이 접하고 있던 세계가 좁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름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학문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들어온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긴 했어도 서구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낼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제 또 그렇게 보면은 서구에서 한국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은 좀 그런 측면은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의 기독교를 선교한 사람들은 사제들이잖아요. 신학자들이라기보다는 사제들이고 초기에 이 호교론자들 같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박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던 어휘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한국에다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거의 없었죠. 그건 물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것 많이 했습니다. 천주실이라든가 마테오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초기에 호교론자들이 했던 것만큼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라는 용어 자체가 서양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죠. 천주, 하늘의 주인. 그 천주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전형적인 한자어잖아요. 천재라고 하는 것이 천자, 천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용어들과 유사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죠. 이건 조금 맥락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상이 서로 이질적인 사상이 서로 만나면서 상당히 다른 종류의 뭔가를 형성해낸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불교 용어들입니다. 불교의 용어들도 사실은 산스크리트어가 불전, 한역 불전으로 번역되고 하면서 상당 부분 도교, 유가가 아니라 도교의 용어들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에 뭐 도를 득도한다. 득도라고 하는 말, 도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상에서는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죠. 책들 어디다, 불교 불전 한역 불전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불교 용어들이 정립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역시 바로 그 불교를 번역한 사람들 서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중국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아니고 또 전혀 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굉장히 오래된 사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기 그리스도교 호교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적인 쟁투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사상들과 그 서학이 만나서 이런 사상적인 결과를,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 한국의 신학 전통이다 하는 것이 결국 계속 외국의 대학에 가서 어느 대학의 누구 교수 밑에서 공부했느냐, 이게 이제 신학 공부의 그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경향이 있죠. 어떤 때 보면은 참 징그럽게 그 징그러워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 이렇게 만나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기존의 철학, 저는 이제 서양 철학 전공자니까 서양 철학적인 맥락 속에서 그걸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좀 더 서양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로버트 루이스 윌킨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번역이 전부인 그런 경우죠. 뭐 잘난 척입니다. 잘난 척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저술가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외부의 저술가들, 즉 페이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페이건 앤드 크리스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런 이유로 그들의 시각은 값진 것이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랬죠. 플리니우스는 이제 소플리니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세쿤도스니까. 네, 데플리니우스는 정치가이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트라이아노스 황제하고 주고받은 서신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디리키 북부에 해당하는 비티니아 속주의 총독이었고, 예, 속주 총독으로서 그 그리스도교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황제하고 주고받은 서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켈소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켈소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오리게네스가 쓴 켈소스 반박, 카타켈소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아레테스 로고스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켈소스 반박은 굉장히 강력하고 저자도 지적하다시피 그 책이 180년경에 쓰여졌는데 아레테스 로고스가, 오리게네스가 70년 후에 이걸 썼다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 시간이거든요. 70년 전에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리게네스가 이런 카타켈소 같은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사상을 가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올바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레노스, 의사이자 철학자. 의사가 어떻게 철학자라느냐. 이때는 이제 이때 의사들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들인데, 요 갈레노스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갈레노스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세계 창조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그 탄탄한 철학적 토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죠. 그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물학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기독교적인 의미,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 우로부터의 창조, 이 얘기를 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에 없던 논의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것을 이제 갈레노스가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만만치 않죠. 좋은 지적이고, 바로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들이 형성되었다. 그다음 이제 켈소스라든가 또는 이제 플리니우스라든가 갈레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세기의 인물이라면 3세기에는 좀 더 정교한 논의가 나오죠. 포르피리오스,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 포르피리오스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기독교와서는 영지주의. 영지주의와의 투쟁이 초창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영지주의도 지금 오늘날에는 그것이 이단으로 오늘날의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과거의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전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영지주의도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포르피리오스의 논의를 살피고 다음에 4세기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율리아누스 같은 사람들 얘기가 이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엄청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론가가 아닌데 왜 율리아누스를 살피느냐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인물,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종교단체하고는 다르게 이 부분이 기독교 정치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독립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런데 그게 주교에 의해서 말하자면 관리되고 있는 집단인데 그 주교도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제시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장례를 치르고 뭐 상조회 그런 용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도 아닌데 국가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기묘한 정치적 공동체죠. 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클레시아 스피리투알리스 영의 공동체예요. 이념의 집단인데 이 이념 집단이 유사 스테이트, 쿼시 스테이트 어떤 그런 정치적 공동체하고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 파울로스의 그 로마서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아직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래서 황제도 뭔가 이 집단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휘들을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어휘들을 제공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외부의 저술가들, 즉 이교도들의 대응에서 호교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호교론자들은요,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기독교도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기독교도였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지만 처음부터 기독교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요한 그 바울의 주요한 그 논쟁 상대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기독교 말하자면 순회하는 설교자들이죠. 그 헬레니즘 세계의 이런 사상가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호교론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정말 초창기 기독교도의 예루살렘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만든 교회, 바울 공동체하고의 거기에서 이제 맥락이 있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는데 호교론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지금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고대 다신교 배경에서 성장해서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기독교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아닌 것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언어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겠죠. 제가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가적 사고체계 안에서 이해되고 납득될 만한 것으로 그것을 뭔가 가다듬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선교사들이 하기도 했겠지만 중국의 사상가들도 했겠죠. 뭐 그냥 결국엔 반란을 일으켜서 망해버린 놈들이지만 태평천국 그죠? 그 사람들도 그런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태평천국을 반란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사상의 맥락에서 봐도 굉장히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교론자들은 페이건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이 떠나온 곳, 사상적으로 떠나온 곳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사상 자원을 가지고 제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외부자들의 사고구조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제시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여전히 페이건인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우리 페이건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질 않아 라고 했을 때 뭔가 범주어 간섭을 깨트리는 지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윌켄의 이 책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의 정신 이것은 바로 그런 측면들을 다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요거는 1984년에 초판이 나오고 원래는 이제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윌켄이 의도했던 책은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호교론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쓰려다 보니까 호교론자들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 이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응하면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이미 있던 사람들 얘기를 찾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이 책이 1984년에 나왔고 이걸 쓴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의 정신이 2003년에 나왔죠. 이게 이제 나오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의 정신을 출간하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요거를 2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을 이루는 책이죠. 여기 이제 두 권이 있으니까 공부하긴 좋죠. 공부할 게 많고 읽을 책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해도 그래도 뭐 저는 저 뭡니까 안산 벚꽃길을 걷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윌켄은 자신의 책을 얘기하면서 아주 이제 그 훌륭한 학자의 전형적인 특징, 그 선행 연구들을 보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거론을 합니다. 로빈 레인폭스의 고대 다신교인과 그리스도인, 페이건 앤 크리스찬이라고 한 책을 고대 다신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페이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교도라고 저는 그냥 번역했는데 다신교인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보고 배우죠.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니까 기독교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도 중심의 그 번역어죠.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신교인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로빈 레인폭스가 하는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볼 만한 게 1987년에 나온 책이라서 저는 사실 요즘에는요. 87년에 나온 책들이 이런 책들을 그렇게 열심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그 최근에 어디에서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찰스 테일러의 헤겔을 가지고 헤겔을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헤겔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찰스 테일러 헤겔을 가지고 헤겔을 공부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찰스 테일러 헤겔이 1975년에 나온 책이에요. 찰스 테일러가 1931년생입니다. 뭐 이 책이 틀렸다, 글러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읽고 싶은 거야 이제. 예전에 읽긴 읽었는데 그 저기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 이전에 제가 이 책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87년에 나온 책인데 로빈 레인폭스가 그랬어요. 2세기와 3세기는 통념과는 달리 근심의 시대가 아니었다. 요 얘기는 지금 에릭 도즈의 에이지 오브 앵자이어티 그걸 겨냥한 얘기죠. 근심의 시대가 아니었다. 저도 근심의 시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불안의 시대는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울렁거림이 있었다는 것,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 사당과 신전, 축제와 제사, 봉헌과 신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시민 공동체 그 지금 챕터 2를 보면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요. 시민 공동체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의 원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빈 레인폭스 얘기는 그리스도교의 성공이 전통 종교의 결점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 종교가 뭔가 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어서 기독교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있었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종류의 것이지 반대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로빈 레인폭스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윌켄의 얘기를 따르면,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고전 문화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해석에 반대했다. 이 얘기는 이제 기독교는 다른 동기, 다른 핵심이 있었다 이거죠. 물론 그리스도교가 고전 문화의 사상 자원들, 그 언어와 사고 체계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도그마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활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연속성이라고 하는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램지 맥멀렌이군요. 램지 맥멀렌은 고대 로마 제국의 고대 종교, 페이거니즘 in the Roman Empire. 이건 또 고대 종교라고 페이거니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왕이면 번역어들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슬쩍 해봤습니다. 그 레인폭스의 책은 페이건을 갖다가 다신교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거니즘을 고대 종교, 고민이 많았겠죠. 이런 고민들 막 이게 눈에 보여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지. 페이거니즘은 이제 이즘이 붙었으니까 페이건이라고 하기는, 그거는 그냥 다신교인, 고민 없이 이렇게 고민 있다 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다신교주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대 로마 제국의 다신교주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페이거니즘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번역하면서 고민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교도라는 말을 쭉 써버리면 고대 로마 제국의 이교도주의, 예. 그 다음에 이교도와 기독교도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 용어를 일치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얼핏 했어요. 틀려먹었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램지 맥멀렌의 이 책에 그 이 책이 윌켄이 빼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돌프 폰 하르낙, 이 책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오래된 고전이고, 뭐 하르낙 그러면 근데 하르낙 꼭 지금도 하르낙인가 그런 생각은 해요. 최초 300년간의 그리스도교 성교 확장, 예, 디미션 운트 아우스 브라이퉁 데스 크리스텐둠스 인덴 에어스텐 드라이아르 훈데르텐, 이게 1902년에 나온 책인데, 영역본이 이제 미션 앤드 익스펜션, 아우스 브라이퉁 익스펜션이죠. 오브 크리스티애니티 인 더 퍼스트 3 센추리스. 근데 이제 하르낙은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전에 가졌던 시각에 관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르낙 책의 결점이 뭐냐?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가 고대 다신교 배경에서 성장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고교론자들이 그러한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개종 이전에는 뭘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로 봐서, 크게 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제이고 문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비판자들의 이 논쟁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항상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 인간 영혼의 기저에 있는 문제들. 앞서 나온 것처럼 근심의 시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향하게 된, 그들이 마음을 향하게 된 그런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종교의 문제,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사를 좌우하는 주제들이죠. 신앙과 이성의 관계. 아, 이건 뭐 영원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가든 필로소피도 바로 이런 주제일 테고, 하느님과 세계의 관계,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또는 이제 이걸 이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형상과 현상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로부터의 창조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계. 요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신학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신학의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의 위치, 하느님과 예수의 관계. 뭐 이건 삼일체론에서 나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서 신학에서의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 문제.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신앙과 시민 종교. 오, 요런 문제들. 시민 종교라고 하는 거. 요 시민 종교라고 하는 건 나중에도 나오죠. 계속되는 문제죠. 계속되는 문제죠. 뭐 저기 루소라든가 또는 저기 공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통해 계시하는 하느님. 이건 정말 골치 아프고도 골치 아픈 문제죠. 역사를 통해 계시하는 하느님. 이 문제, 이 주제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헤겔 같은 경우에는 유한자를 계기로 하여 우주에서 우주론, 헤겔의 그 형상에서 유한자를 계기로 하는 무한자, 그 역사를 통해 계시하는 하느님. 이제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역사 종교인데, 역사 종교가 역사 속에서 성립한 종교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계시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사에서 여전히 논쟁점이고 다뤄야 될 주제들인데, 이게 초창기에 호교론자들과 그 다음에 페이건들 사이에, 페이건 앤 크리스찬, 요것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죠. 페이건 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일은 챕터 2, 예, 한번 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